콜로새서 47번 메시지에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건축됨. 이미 지적했듯이 콜로새서는 먼저 우리에게 광대하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지는 주관적 사역, 곧 청지기 직분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된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사역과 실질적인 체험을 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만유를 포함한 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는 그분과 밀접하고 깊고 친근하며 주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떠한지 적절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그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여러 종류의 나무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백향목의 실제이심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참된 황소요, 어린 양이요, 사자요, 독수리요, 비둘기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물이요, 젖이요, 꿀이요, 공기요, 햇빛이요, 비요, 이슬이요, 눈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곳에서 산들과 언덕들과 골짜기들과 샘과 시내와 강과 돌과 철과 노쇠 등을 갖는 만유를 포함한 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땅 위에 계실 때 자연 안에 있는 각종 대상들을 그분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비록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특별히 삼층천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내실과 속부분들을 가진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속부분들, 특히 그의 내실들을 언급합니다. 이 내실들은 생각, 감정, 의지와 마음, 혼, 속사람, 감추인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감추인 사람을 말하고 에베소서 3장 16절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만 도대체 우리 존재의 어느 내실 안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심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마음이나 혼과 어떻게 다른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심령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심령과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국어 성경 번역자들이 사람이 영을 말할 때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비록 번역자들은 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점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 사람의 영은 마음이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혼도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들 중 어느 것도 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곧 가장 깊은 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에서 거하는 곳인 이 영은 몸이나 혼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계시합니다. 영은 혼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어느 곳에 계시는가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시며 우리의 영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영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영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영, 생명주는 영과 우리 영이 한 영 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긴밀하고 친근합니까?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한 영입니다. 어떤 관계가 이보다 더 긴밀하고 친근하겠습니까? 확실히 그런 관계야말로 긴밀함과 친근함에 있어서 극점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그런 친근한 관계를 가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한 영 안에서 생활함.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임을 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안에서 그분과의 한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을 우리 영에 가두어 두고 우리 생각과 느낌과 선택에 따라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우리 자신의 사상을 생각하며 우리 감정이 치닫는 대로 놔두는 등의 자유를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에 의해 성가시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영에만 국한시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심지어 영은 없고 다만 몸과 혼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우리 영을 부인하는 데까지 지나쳐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화내거나 수다스러워지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의 선호대로 그냥 그렇게 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주님과의 한 영 안에서의 생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분과 한 영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질적인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전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2장 7절의 전반부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건축되고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이란 대명사의 선행사는 앞구절의 그리스도입니다. 2장 2절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므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안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친숙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란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의 역사, 곧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분은 천지와 우주 안의 수십억까지의 항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비단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이 그분 안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통과하셨던 과정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창세기 1장 1절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직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창조주의 이름 안으로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과정을 거친 하나님 안으로 침례주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된 하나님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는 침례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을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은 그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당시 그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직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영과 하나인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시려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함. 우리가 뿌리를 박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영 안에 모시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근원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셈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만유를 포함한 영은 신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곧 이 놀라운 근원 안에 뿌리를 박았는데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토양 안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토양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요소들을 자신 안으로 흡수합니다. 이 요소들이 나무 안으로 흡수됨에 따라 그것들은 나무에게 영양 공급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나무는 이 요소들에 의해 증가하고 자랍니다. 토양에서 풍성을 흡수하지 않고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더욱더 땅에서부터 풍성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토양, 곧 우리 영 안에 거하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깊게 뿌리를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토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흡수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우리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흡수한 것이 우리를 건축하는 바로 그 재료가 됩니다. 영적 신장이 증가함. 2장 7절에서 바울이 건축되고 있으니란 말을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 표현은 우리의 영적 신장이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자람에 따라 키가 커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영양 많은 음식을 동화시킴으로써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양분을 동화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자랍니다. 이것이 2장 7절에서 언급된 바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무도 먼저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위로 성장하는 것은 또한 그 나무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 신장이 결여되어 있다면 몸의 건축을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와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됨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장은 충만한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신장에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은 먼저는 몸인 교회로서 건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건축되어 신장이 커짐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건축된다는 것은 사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함으로써 자신들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건축되는 것은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풍성이 우리 안으로 통화될 때 우리는 자라고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랄 때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우리 안으로 동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영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흡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풍성으로부터 나온 영양분으로 성장합니다. 머리로부터 풍성을 흡수함으로 성장함. 2장 19절에 따라 우리는 머리를 붙듦으로써 하나님의 성장으로 자랍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몸은 하나님의 성장으로 자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듯이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은 머리에서 나오는 풍성을 흡수함으로 자랍니다. 몸은 성경 지식에 의해 자라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장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무한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는 자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는 자라실 수 있으며 또 자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속에 삼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부터 흡수한 것으로 자랍니다. 필수적이고 중대한 요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함으로써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분 안으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 영이 우리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토양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만유를 포함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풍성의 근원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 수도꼭지로 가듯이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을 사용함.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뿌리를 더 깊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영을 사용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에서 떠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의 부인이 주일날 내내 남편에 대해 매우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찬 집회 바로 직전에 그녀는 그에게 불친절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불친절함에 반응할 때 그는 즉시 영으로부터 끌려 나옵니다. 그런 상황의 와중에서 그 형제는 그의 영을 사용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을 사용함으로 그는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뿌리를 박게 될 것이며 자동적으로 만유를 포함한 영의 풍성을 더욱 많이 흡수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성장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서 끝무렵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영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한다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 안에 계신 만유를 포함한 영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활한 자요 악한 자인 사탄은 우리를 영 밖에 있게 하려고 환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신 영 안으로 깊이 뿌리박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항상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흡수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것으로 건축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에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입니다.